김종배 시선 집중.
조선일보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 벨기에 출신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 씨가 추미애 법무장관 딸이 운영한 이태원 식당의 단골이라며 한 방송에 소개를 했고,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에 법무부 홍보대사에 위촉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퀸타르트 씨가 바로 반박에 나섰는데요. 어이가 없어서 대응을 고민했는데 최대한 팩트만 다루겠다면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자신은 홍보대사가 아니라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의 일원이었고, 그 활동을 시작한 시점도 추미애 장관이 아니라 박상기 장관 시절인 지난해였으며, 이태원 식당은 벨기에 대표 음식인 미트볼이 맛있어서 자주 간 것이고 사장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다고 반박을 한 겁니다. 이 퀸타르트 씨의 주장대로라면 조선일보는 기초 사실조차 맞지 않는 기사를 내보낸 건데요. 왜 그랬을까요? 이 먼지를 떨다가 그 먼지가 눈에 들어가는 바람에 사실 직시를 하지 못한 것일까요? 의혹 제기 수단은 이 먼지떨이가 아니라 핀셋이어야 합니다. 김종배의 시선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
네, 이해충돌 논란 중심에선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여당이 이슈를 물타기하려고 정치 공세를 펴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자, 이분 연결해서 어제 기자회견 어떻게 봤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진성준입니다.
일단, 네, 총평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박덕흠 의원의 주장인즉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추미애 장관 문제를 덮으려고 물타기 네. 하려고 하는 거다. 네네. 이런 것 아닙니까?
네네.
근데 추미애 장관 문제는 그 사실 관계가 다 드러나면서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고
네.
또 박덕흠 의원에 대한 이런 이해충돌의 문제 제기는 추미애 장관 문제가 뭐 터져나오기 훨씬 전부터 제기되었던 것이니 그분의 해명이라고 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분히 따져봐야 될 대목들이 여러 있지만
네.
전혀 이분은 이해충돌이라고 하는 문제를 아예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엉뚱한 해명이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의원님을 인터뷰 모신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크게 두 대목이 있습니다. 좀 하나하나 좀 질문을 드렸으면 하는데, 박덕흠 의원의 이른바 편법수주 의혹이 제기됐던 최초 제기가 아마 서울시 발주공사 400억인가요? 이거를 이제 그 따냈다라고 하는 전부터 시작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점을 박덕흠 의원이 그 언급을 하면서 의원님 이름을 특정을 했습니다.
네.
이게 정말로 그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수주한 게 문제가 있다면 당시 정무부 시장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이었다. 그러면 네. 진성준 의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네. 논리를 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박덕흠 의원이 서울시 국정감사를 하면서 건설 신기술을 적극 활용해라 이렇게 주문한 게 네. 2015년 국정감사 때였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2018년 7월 1일부터 다음에 3월까지 정무부시장으로 일했어요.
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건설 토목 관련 공사는 정무부시장의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네, 네, 네.
그런데 무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국정감사에서 건설 신기술을 활용하라고 주문할 수는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감사위원회 지적에 따라서 서울시가 그 지적이 맞다고 수용하고
네.
관련 조치를 취한 것은 적절한 거예요. 수감기관으로서. 그런데 문제는 이 건설 신기술 활용에 따라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바로 박덕흠 의원의 일가였다는 겁니다.
네네.
그게 이해충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
네.
이걸 자꾸 엉뚱한 소리로 해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이름을 거명한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전후 맥락상 전혀 그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이제 그 이른바 천억 원 그 수준의 이른바 그 편법 수주 의혹을 제기하신 주인공이 바로 의원님 아니십니까?
뭐 제기했다기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의 자료를 가지고 네. 박덕흠 의원 일가의 건설 회사들이 네. 어떻게 공사를 수주했는지 그 내역이 제공된 거죠.
그럼 아무튼 이제 정밀 검토를 하셨을 테니까 어제 박덕흠 의원이 기자회견하면서 반박을 한 것은 거의 대부분이 공개 경쟁 입찰이었는데 어떻게 이게 이제 그 편법이라는 이야기냐 이런 식으로 항변을 했는데요. 어떤 말씀을 네. 주시겠습니까?
그것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해명입니다.
네.
일반적인 조달은 공개 경쟁 입찰이고 네. 또 조달청에서 구축하고 있는 전자 조달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건설이나 토목 공사는 네. 꼭 그렇지 않아요. 특정한 공법을 지정해서 네. 무슨 공사를 할 때는 이 공법을 사용해라라고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그렇게 되면 이 특별한 공법을 가지고 있는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 회사만 그 공사에 수주할 수 있거나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걸 제한 경쟁 입찰이라고 하는데
예.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그 건설사만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공법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수주 수의 계약을 하는 효과를 거두게 돼요. 그러니 일반적인 전자 조달 시스템을 가지고 무슨 특혜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건설 분야 또 토목 분야의 공사 방식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는 통하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네.
박덕흠 의원 자신에게도 통하지 않는 얘기일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했던 서울시 국정감사 과정에서 신기술을 채택을 하고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도 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서울시가
네.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요.
예.
그래서 유사 기술이나 기존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네.
자체 공법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네.
신기술을 채택하도록 합니다. 이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 법에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이렇게 신기술을 자꾸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합법적인 조치예요. 그런데 이것을 박덕흠 의원이 주문하고
네.
또 그 결과로 박덕흠 의원 가족 회사들이 수주했다고 한다면
예.
그것 자체가 바로 이해충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그 아무리 공개 경쟁 입찰이라 하더라도 입찰에 응하는 업체들끼리 담합을 했다면 형식은 공개 경쟁 입찰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아닐 수 있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그것은 완전히 불법이죠.
아, 그래요?
실제로 2008년도에 구이 가양 취수장 이전 사업이 있었는데
네.
이때에 박덕흠 의원의 일가 회사가
예.
담합을 주도합니다.
어허.
그래가지고 과징금도 부과받죠.
네.
이렇게 공개 경쟁 입찰이라 하더라도
네.
서로 짜가지고 투찰 가격을 높이 써낸다든지 낮게 써낸다든지 해가지고
네.
그 특정 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도록 하는 이런 일들이 왕왕 있어 왔어요.
예.
이걸 잘 아는 사람이 뭐 저 국가 조달 시스템을 부정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뭐 보도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만 뭐 그 최소 천억에서 많게는 뭐 3천억 어떤 뭐 수주 뭐 이 물량 그러니까 차이가 상당히 큰데요. 아무튼 이 그 상당히 많은 수주 물량 가운데. 그러니까 담합의 소지가 있다라고 의심을 살 만한 것들이 또 있다고 보십니까?
저에게 속속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뭐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만 96년도에 서울시가 상하수도 공사를 하는데
예.
이 160억 원 규모의 공사를 박덕흠 의원 일가 회사에서
예.
수주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2002년도 천호대교와 영동대교 보수공사도 있었어요.
예.
각각 200억 원에 해당하는 큰 규모의 사업인데
예.
이거에도 역시 불법 담합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제보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2008년도 구이 자양 취수장 이전 공사는 아예 입찰 담합이 적발된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적발된 거 말고 이제 두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충분히 지금 조사를 하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의원님?
그것은 제보이고
네.
이게 입찰 담합이 있다거나 불법이 있다거나 하는 거는 저희들의 어떤 조사 권한만으로는 다 밝혀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예.
그거는 정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혹시 이제 그 또 한 가지 어떤 가능성으로 제기되는 게 이런 거던데요. 이제 그 이해 충돌 부분을 지금 이제 계속 일관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국회의원의 직무, 특히 어떤 그 상임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를 미리 취득할 수 있지 않느냐.
네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공개 경쟁 입찰에 있어서 경쟁을 높이는 하나의 어떤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런 개연성은 국토교통위원회의 경우에는 훨씬 크죠. 각종 개발 사업이나 공사에 대해서 미리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국토교통위원으로서는 당연히 제척되어야 하는데
예.
이분은 당신이 건설회사의 대주주이기도 하고 뭐 그분의 친형과 부인, 아들까지 전부 건설회사를 하는 건설회사 일족이에요.
예.
이런 분이 국토교통위원회에 5년씩이나 재임을 하고 더구나 간사로 활동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충돌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고 의원님께서 그 말씀해 주셨던 이래서 담합이라든지 그 내부 정보 활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아주 막연한 수준에서의 의혹이지 사실은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정밀하게 수사를 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아, 잠깐만요. 그럼 이건 지금 수사로 그러니까 이 의혹을 해소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십니까?
물론입니다.
지금 그러면 제가 이제 이 그러니까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게 지금 현재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럼 어떤 제도 방지책, 그러니까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이나 이런 쪽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거와는 네. 별도로 수사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그것을 부인했습니다만
네.
2017년에 이미 박덕흠 의원 등이 저지른 불법 비리가 검찰에 진정되었고
예.
또 올해에는 검찰에 고발되기까지 했습니다.
그 배임 혐의 말씀하시는 거죠?
배임 등 여러 가지 비리 혐의가 진정되고 고발된 것으로 압니다.
예.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다 수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게 되면 이 일가 가족 회사가 입찰 담합을 버렸다거나 또는 비밀 정보 업무에 관한 비밀 정보를 이용해서
예.
수주에 참여하도록 했다거나 하는 사실들도 드러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정치적 차원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하나는 지금 소속 정당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국회 전체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방지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네네.
먼저 일단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조사특위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뭔가 좀 전망을 한다면 이게 징계로까지 이어질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의원님?
글쎄요. 시간을 끌면서 여론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게 보세요?
누가 예. 보더라도 이해충돌입니다.
예.
그러니까 박덕흠 의원 일가가 수주한 공사에 불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네.
또 불법이 있다고 하는 제보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
현재 상황에서 이분이 심각한 이해충돌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것인데 무슨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미 20대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을 했는데도
예.
처리가 되지 못했어요.
예.
그저 주식을 백지신탁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네.
이 주식이 백지신탁한 주식이 팔리지 않으면 직무에 일체 관여할 수 없도록 이미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박덕흠 의원처럼 아닌 척하거나 모른 척하고서 계속 직무 관여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 직무에 관계된다,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아는 순간에는 반드시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하도록 해야 되고 그것을 위반했을 때에는 징계를 하도록 해야 되죠.
근데 제가 여기서 그럼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박덕흠 의원이 주장했던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원했던 건설은 거의 대부분이 토목공사고
네.
토목공사의 95% 이상은 광급발주인데
네.
그럼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라는 식으로 이제 항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를 받으면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임위를 옮긴다고 하더라도 광급공사를 발주하는 뭐 정부 부처는 거의 모든 곳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상임위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뭐 환경노동위원회로 보임을 새로 했는데 환경노동위원회에도 상당한 공사들이 있죠. 특히
네.
환경부와 같은 경우에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해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애매한 부분이 관에서 발주하는 뭐 꼭 공사만이 아니라더라도 관에서 네. 발주하는 어떤 거와 연결되는 업체를 운영하던 사장 출신을 그런 국회의원 하지 말라는 법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직무 관여 활동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내역을 신고하고 네. 해당 안건이 올라왔을 때에는 본인이 스스로 회피하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상임위에서 빠지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특정 안건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기피하는 어떤 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덕흠 의원은 예. 뭐 건설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했을 뿐만 아니라 네네. 입찰 담합이 세 번 적발된 경우에는 아예 회사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기 위한 건설산업 기본법에 네. 대해서도 격렬하게 반대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무의미한 법안을 만들어놓게 됐는데 네. 이것은 박덕흠 의원 일가 가족회사가 입찰 담합으로 이미 적발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아예 등록 말소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었던 겁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안 심사에 들어가서 격렬하게 반대하고 끝내는 무력화시키는 이런 조치들을 취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이번 국회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법 만들어지는지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위원님.
네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날카롭게 묻고 객관적으로 묻고 한 번 더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시선 집중의 대미를 장식하는 비컨 뉴스 시간입니다. 이정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오늘 이야기도 역시 오디오로 먼저 한번 만나보시죠.
개천절에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건 오늘까지 800여 건에 이릅니다. 대부분 보수단체입니다. 경찰은 집회 신고단체가 많자 집회를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에 대해 금지를 통보했고 위반할 경우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잠깐만요.
네.
800여 건이 맞아요?
정확히 두 건 빠집니다. 798건.
아니 개천절 하루에만 지금 그 네. 집회하겠다고 신고한 게 이렇게 많아요?
네. 798건.
오.
798건에 대해서 앞서 들으신 대로 경찰은 집회 인원이 10명이 넘는 집회에 대해서는 예. 금지하겠다. 예.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예.
하지만 어제 경기도 부천시 시의회 앞에서 보수단체 소속 7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가 열렸어요.
그럼 이거 허가가 난 겁니까?
허가가 났어요. 부천시와 경찰은 집회를 불허했습니다.
네.
하지만 법원이 허가를 해줬습니다.
네.
어제 집회 같은 경우는 부천 기독교 총연합회 그리고 부천시 동성애 반대 시민연대 등 보수단체들이 부천시 의회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폐지해라라고 요구하는 집회였는데
네.
부천시 같은 경우는 지난 8월 21일에 부천시 전역에 10명 이상이 모이는 야외 집회, 옥외 집회는 금지한다라는 집회 제한 고시를 했어요.
네.
그래서 부천시와 원미경찰서는 이들 단체에게 집회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지금 개천절 집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 경찰의 대응과 똑같죠?
네.
그런데 그런 집회 금지 통보가 나오자 부천기독교총연합회 등은 예상대로 부천시와 경찰의 결정에 반발해서 이 사안을 법원에 들고 갑니다.
광복절 집회 때하고
똑같죠.
이제 똑같네요. 패턴이. 예.
이틀 전인 9월 20일에 인천지방법원이 부천기독교총연합회에 손을 들어줍니다.
오.
집회해도 된다.
그래요?
예.
법원이 왜 이런 판단을 내렸어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를 전면 금지한 결정이 너무 과도한 제한이다.
네.
두 번째는 현재 부천은 최근 6일 동안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리 숫자인 만큼 그렇게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다 보기 어렵다.
네.
세 번째는 옥외 집회는 실내 활동보다 감염병 확산 위험성이 덜하다.
네.
네 번째는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면 이 집회로 코로나19가 퍼질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
아니 이런 논리로 광복절 집회 허가했다가 저 사다리 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네. 인천지방법원이 조건을 하나 달긴 달았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사진을 올려드릴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인천지방법원이 별지를 붙여서 집회 조건을 달았는데 참석자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37.4도 이하인 사람만 명부를 작성해서 손소독제를 사용한 후에 입장할 수 있다. 참가자는 모두 KF80 혹은 구사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네.
집회 장소 내에서 2m 이상 거리를 두고 의자를 설치해라. 그리고 집회 동안 참석자는 의자에 착석해야 된다.
잠깐만, 이거 실외 집회였잖아요.
실외 집회요. 근데 의자에 이게, 착석해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했어요, 그렇게 또 집회를.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울타리 치고 그러니까 출입구 딱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야만 이게 가능한 얘기죠.
반대편에 그 무대 연단을 설치하고 도로 반대편에 사람들이 의자를 놓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인천지방법원의 그 조건은 집회가 끝나면 해산해라였거든요.
네.
네, 해산하고 그냥 다들 집에 갔을지 식사를 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요? 아니,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떠나서 네. 그럼 뭐 그래서 명부 작성하고 손소독제를 사용한 후에 입장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게 다 지켜졌는지 이게 또 이제 또 이제
지도 논란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사진상 확인할 보면, 방법이 있습니다. 사진상 보면 일단은 거리 두기는 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뭐 명부 작성, 체온 측정 이건 집회 주최 측에서 했기 때문에 예. 정확하게는 확인이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관심사는 그러면 이런 법원의 판단이 그다음에 네. 이런 결정이 개천절 집회에도 영향을 줄 것이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인천지방법원의 논리대로 하면 개천절 집회도 허용해줘야 돼요. 법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되잖아요. 물론 광화문에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어긴 집회가 이미 열린 바 있기 때문에
네.
다른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죠.
네.
하지만 분명히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려고 하는 지금 800여 개 단체는 어제 집회를 봤어요. 인천지방법원의 집회 허용 결정을 봤어요.
네.
이걸 예로 들 겁니다. 그러면서 법원에 압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인천지법 같은 경우는 그 70명으로 딱 했잖아요.
네.
그러면 집회 신고를 우리는 70명.
집회 신고는 99명이었어요.
99명으로 했는데 네, 70명으로 제안했다.
네.
그럼 100명 밑으로 하면 그러면 논리상으로는 인천지법에 그러니까 이 판단하고 같이 간다면 다 허가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물론 뭐 요건은 이거 하나만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798개 중에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네.
게다가 798개 집회를 다 허용해 준다. 그러면 문제는 행정력입니다. 장덕천 부천시장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800여 개 가까운 단체들이 법원으로 달려가서. 이 중에 얼마나 많은 집회가 허가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집회들을 방역당국이, 경찰이 다 감독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95명으로 신청했다라는 게 지금 이제 그 방역당국이 되는 건 이제 실내 50인, 실외 네. 100명 이상은 모이지 못하게 지금 네.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95명으로 신고했던 거잖아요.
99명으로. 한 명 줄여서.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막상 와보니까 늘어나면.
그러니까요.
대책이 뭐가 있어요, 거기서?
법원에서는 이번 결정을 놓고 앞으로 개천절 집회, 한글날 집회를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분명히 이번 집회를 놓고 옹호하는 쪽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존중하면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진행한 집회다. 문제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네.
과연 이 목소리가 어떤 설득력을 가질지는 애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댓글이 지금 쇄도하고 있습니다. 뭐 소개 안 해드리죠. 대충 짐작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비컷 뉴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일시 중단이 됐습니다. 백신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요. 질병관리청이 오늘 오전 10시에 브리핑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 자세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귀 기울여 주시고요. 자,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